요한계시록 1장 12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의 예수님, 더욱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이 예배, 더욱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고 올바로 이해되고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 다 예수님을 더욱 닮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모든 것을 바쳐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예수님과 즐겁게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요한 밧모라 하는 섬에 지금 귀향을 보냄을 받고 그곳에서 이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로는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지만 10절에 보면은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영어로 하면 in spirit, 주님의 날에 성령님 안에서 이제 천국으로 올려집니다. 그 천국으로 올려지면서 우리 사도 요한은 이제 오늘 읽은 이 구절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주님의 날에, 요한하고 똑같이 이 주님의 날에, 그리고 성령의 지금 감동하여 라고 번역이 됐는데 in spirit, 성령 안에서 지금 어디로 올려짐을 받고 있는 것인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어디에 온 것인지, 요한하고 똑같습니다. 밧모라 하는 섬에 있지만 그러나 이제 성령님 안에서 천국으로 옮겨져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지금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설득시키셔서 여러분의 이 영적 현실이 뚜렷하고 실제적인 그런 현실임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어디에 온 것입니까? 그게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뒤를 돌아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나팔 소리가 항상 들리는데, 아니 이제 예수님 재림 때도 나팔 소리 먼저 들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겠는데, 지금 이 요한이 그렇게 천국으로 올려져서 나팔 소리 같은 것이 들려 지금 뒤로 돌아보고 있습니다. 누가 서 있습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여러분의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영광의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 저의 최고의 바람입니다. 즉, 그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이 보며 수많은 천사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현실, 여러분이 지금 거기에 참여되어 그 현실이 바로 여러분의 현실이라는 것을 이제 보고 믿고 이제 그 현실을 사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그러면 더 바랄 게 없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이 엄청난 것을 말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믿는 것입니다. 만들어내는 소리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제를 설명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지금 그 요한이 눈으로 보는 그 천국을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통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눈으로 본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 왕이신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명령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저희도 만나는데 12절에 보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예수님을 보려고 그 소리가 들려 그분을 보려고 몸을 돌리는데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일곱 금 촛대. 20절 하반부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 13절 상반부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지금 보입니다. 인자 같은 이라 이 말은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 7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 같은 이라 구약 때서부터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다니엘 7장 13절 14절을 보면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즉 이거는 초림이죠. 구름을 타고 이제 세상에서는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것으로 이제 안 보입니다. 그 후의 모습이 지금 구약에서 이상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인자라 부르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을 지금 보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데 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 즉 교회와 함께 하시는, 교회와 같이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즉 전부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상징적인 모습을 보며 실제를 뭐가 진리인가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일곱 금초 때 사이에 즉 교회에 계십니다. 교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초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 구약식으로 말하면 성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소 안에 촛대가 있습니다. 그 촛대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촛대 사이에. 즉 뭐예요? 대제사장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러나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제사를 이제 완전히 다 드리셨죠. 그러면 촛대가 성전 안에 있고 그 촛대가 또 교회면 또 성전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에 계신 모습은 여러분과 제가 참 성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교회가 참 성전인데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계신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천국으로 그 온 교회가 다 모아져 있는데 즉 여러분도 그곳으로 지금 모아져 있는데 그 교회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지금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모습이 나오는데 아홉 가지로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그 성전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 성전의 그 영광의 구름으로 꽉 차고, 즉 그 성령님이 같이 계심으로 삼일체 하나님이 같이 계신 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 이거부터 여러분이 자세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요한이 만나는 예수님은 힘이 없이 지금 베이비로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그 엄마의 젖을 물어야 되고 그걸 못 먹으면 배가 고프고 죽어버려야 되는 그런 약한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 요한이 만나는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따기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붙잡히고 끌려다니시고 얻어 터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그런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다.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이제는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영광의 승리의 왕으로 이제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반겨 맞아주시는 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의 예수님이십니까? 부활해서 살아계셔서 영광스러우시고 거룩하신 전지전능하신 왕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왕으로 여러분을 맡고 계십니다. 여기에 상징적으로 그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징입니다.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때 이런 모습이다. 눈에 이렇게 보여진다. 이런 말이 아니라 상징적이다 이 말입니다. 즉 이 상징적인 모습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무엇을 하셨고 하시고 하실 것인가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하반부부터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 예수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십니다. 그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습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습니다. 그분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습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리고 우리가 보니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주어져 있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리고 그 얼굴을 보니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지금 요한과 또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아홉 가지를 하나하나 간단하게 오늘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다. 이것으로 무엇을 알게 되는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촛대 사이에 서 계신 예수님, 성전 안에 계신 예수님, 출애굽기 28장에 대제사장의 옷이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가보면 그 예수님께서 그곳에서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다. 이것도 상징적이죠. 구약 제사장들의 옷을 보게 되면 그분들이 제사 드림으로 동물을 죽여야 되고 그 피를 뿌려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제사 드릴 때에 우리가 그 제사장들의 옷을 보게 되면 그들의 옷에 피가 많이 뿌려져 있는 모습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도 상징적으로 이렇게 19장에는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다. 즉 우리가 거기에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사로 단번에 드리신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다는 모습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어디에 계세요? 촛대 사이에 계십니다. 즉 성전 안에 있습니다. 즉 교회와 함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로 드리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지금 여기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십니다. 제사장의 옷에도 띠가 있었는데, 그러나 금띠를 가슴에 띈 모습은 그 당시에 왕의 모습들입니다. 옛날 왕들의 모습에서 그렇게 금띠를 가슴에 띈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 두 가지에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시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시는 모습에서 우리는 왕 같은 대제사장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시고 제사장이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그러나 참 왕 같은 대제사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22장 5절 하반부에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7장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까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다 왕이고, 여기에서는 그 성전 안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도 왕 같은 제사장들로 성경에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 세례 요한이 뒤를 돌아서자마자 만나는 예수님, 왕 같은 제사장 예수님이십니다.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 그리고 눈 같다. 우리 스노우. 그죠? 하얗다이 말이죠.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다니엘서를 읽었는데 또 다니엘서에 가서 9장을 읽겠습니다. 아니 7장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을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여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머리가 하얗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우리 예수님을 설명하시는데 표현하는데 지금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즉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보여집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를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요 본질도 같으시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하얀 머리는 구약에서 지혜와 위엄의 상징으로도 쓰여집니다. 그리고 4절에 그의 눈은 불꽃, 4절이 아니라 네 번째로 그의 눈은 불꽃 같다 말씀하십니다. 그의 눈이 불꽃 같다. 19장,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셔서 11절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공의로 심판을 하시는데 눈이 불꽃 같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람한테는 속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제가 여러분을 볼 때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내가 못 볼 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뭘 어떤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제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어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19장에 그 심판의 왕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심으로 이제 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두아디랴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리고 20절에 가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교회를 바라보시면 지금 이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고 계시는데 즉 일곱 교회는 모든 교회, 역사에 나온 모든 교회를 말하십니다. 즉 여러분과 저인데 지금 여러분과 저의 하는 모든 일을 지금 보시면서 지금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이러시면 여러분은 별로 아무렇게도 생각이 안 드십니까? 별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예천교회를 바라보시며 책망할 것이 계십니다.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냐 이 말입니다. 이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만한 그런 이야기냐 이 말입니다. 예. 참 저도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가르칠 때마다 그 사람한테도 느끼고 나한테도 느끼는데 너무나 건방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지 않고 올바른 마음가짐을 안 갖고 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르게 못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방지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도 모르는 것 같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우리 한 그 행위대로 심판을 하시면 지금 영원히 지옥으로 심판을 당해야 마땅한데도 우리는 너무 건방지게 삽니다. 그냥 괜찮은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의 책망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이게 어떤 것입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이런 예 우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참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영원한 그 현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엄청난 현실을 이루어주시고 그 현실을 증거하게끔 이제 우리를 명령하시는데 그 순종하는 일에는 지금 이대로가 지금 좋은 게 아닙니다. 도대체 어떤 것들을 책망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 내 삶에 또 우리 교회의 삶에 책망할 것이 책망할 만한 것들이 보이면 그대로 놔둬서 안 됩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와 이 예천 장로교회가 할 일은 회개와 충성뿐입니다. 회개하시고 충성하시는 겁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빛난 주석이라 번역된 이 단어가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어려워서 제가 한번 다시 좀 봤는데 역시 어렵습니다.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여기와 2장 18절에만 나오기 때문에 이 단어를 성경 어디에도 없고 여기와 2장 18절에 똑같은 그런 표현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단어냐.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져 있어 한 단어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두 가지 합쳐진 단어는 하나는 노세라는 단어, 영어로 하면 브레스. 그 다음에 유황, 고급 그 향료 있죠. 프랭킨센스. 이렇게 노세라는 단어와 유황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단어인데 여기하고 2장 18절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게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 합쳐진 이 두 단어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쳐서 보는 수밖에 저희에게 어떻게 딴 방법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breath, 노쇠는 능력의 상징, 권위와 주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발을 얘기하는데 발이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이다. 그러면 그 빛난 주석의 그 하나 빛났다 한 걸 브레스라고 아마 그것도 아니죠. 주석이 프랭킨센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그 빛난 주석이라고 번역된 것의 하나의 모습은 이 발을 설명하는데 그런데 그 상징이 뭐냐 하면은 그 능력과 권위와 주권의 상징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여기도 좀 그 불의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인데 여긴 불기둥인데 그 손이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흰발은 땅을 밟고 즉 이렇게 발이 그 땅을 밟고 하고 있는 모습들 이게 다 뭐예요? 능력과 권위와 주권을 지금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을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바다를 밟고 있고 땅을 밟고 있는 이 모습은 지금 온 세계를 다 주장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런 모습. 시편 110편 1절에서도 내 원수를 내 발등상이 되게 한다. 즉 발로 밟고 있는 모습이죠. 그 말은 뭐예요? 왕의 모습. 지금 그 예수님의 발을 보니 그 발이 능력과 권위와 주권의 그 모습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풀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왕의 모습, 즉 그 발이 이렇게 빛난 주석 같다. 근데 그 빛난 주석의 단어 속에 무슨 능력, 권위, 주권이라 그러면은 그 발을 봤는데 그 발이 능력의 하나님의 발이다 이 말이죠. 지금 주권의 하나님의 발의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프랭킨센스라 영어로 유황 고급 향료가 나는 그 향 이것은 제사 때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린 제사 즉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이렇게 향기로운 제사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거기에 우리 예수님의 그 죽음의 제사를 이렇게 향기로운 제물이라 지금 여기 나오는 그 유황 그런 모습입니다. 즉 이걸 두 개를 합치면 그 발을 보니 왕으로서 가지신 권위가 있으신데 그 발 아래 그 권위가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 주어졌는가 고난과 죽음 즉 자기 자신을 제사장으로서 제물로 드리시는 그 고난 그것으로 주어진 권위라 이 말이죠. 이것도 항상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죠. 예수님을 두 가지로 본다 그랬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는 항상 권위가 있었죠. 권위가 주어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메시아로서의 예수님한테는 권위가 주어집니다. 지금 그 얘기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지금 그 발을 보니 권위가 있으신데 그 권위는 고난과 죽음으로 얻어진 권위더라. 대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이라 화덕에 달구어낸 노쇠 이렇게 불에 달구어지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표현해요? 고난이죠.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 이 교인들이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하고 부여하고 생각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같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이런 것을 이런 것이 없다. 즉 그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18절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여기에도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 교회가 굉장히 부자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죠? 읽어보시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너같이 가난한 교회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래요? 금을 사래요, 금을. 금을 사드리면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금이에요? 불로 연단한 금. 지금 뭐예요? 고난을 사드리라, 이 말이죠. 고난을. 왜 이 부요한 교회가, 세상적으로 부요한 교회가 자기네들은 부자라 이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어요. 편하게 살아요. 그래 예수님이 그 교회를 향하여 가난한 자들아 금을 사드려라. 지금 뭐예요? 고난을 사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하여 부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은. 우리 교회가 부자 되는 법은 교인이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잔금이 커, 이게 은행에 그 돈 모아놓은 게 커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금을 사드려야지. 예수님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지금 핍박과 고난을 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요한 교회라 칭찬을 받습니다. 세상하고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들이 세상같이 되고 싶어하는 거죠. 참 재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배울 때 우리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참 재산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고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님을 한번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려다가 받는 고난. 예수님 한 분만 쫓아가려다가 뭐 온 사람들, 그냥 가족들한테도 받는 그 고난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부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얻으신 영광과 능력과 권위란 말입니다. 참 복음을 정말로 잘 이해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것이 정말 복인가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복받는 자가 그냥 아우성치고 있는 모습 같이 바보스러운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거꾸로 이렇게 자기는 부유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가난하다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발이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이 말입니다. 무슨 모습인지 아시겠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벙어리가 아닙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요한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한테도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43장 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하나님의 음성은 권위를 가지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일곱 개의 편지마다 여러분이 처음 부분을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의 그 상징적인 모습이 나오고 바로 그가 가라사대. 지금 교회에 말씀하시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권위를 가지시고 그 교회에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인들이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아니, 들을 귀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주어지지가 않았어. 못 듣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라사대 하면서 시작합니다. 일곱 교회에 보내지는 편지. 그리고 일곱 교회의 편지 마지막 구절들을 보게 되면 항상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교회마다 일곱 편지가 보내집니다. 근데 똑같아요. 시작도 똑같고 끝도 똑같이 끝나요. 뭐냐? 처음에는 그 지금 보여지는 이 예수님의 모습 중에 하나가 나오고 바로 그분이 가라사대 하고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 여러분이 이걸 다 지금 합쳐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나오죠. 즉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지금 교회에 말씀하고 계세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교회에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귀가 주어진 자에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 성령님이 바로 또 그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이해시켜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목사도 가르치지만 결국에는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왜? 성령님이 말씀을 가지고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목사가 유능해서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유능해서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에 그래요. 아, 우리 교회에 참 유능한 사람 몇 명만 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지금 마음속에. 아예 그런 생각 빼세요. 그건 세상 생각입니다. 세상은 당연하죠. 비즈니스를 잘하게 되려면 유능한 사람이 와야죠. 저희 예천 장로교회가 잘 되려면 정말 겸손한 자들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알아. 그 하나님께 죽으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와야 됩니다. 돈 버는 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유능한 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자입니다. 왜?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생각에 나는 교회에 뭐 필요도 없지. 하, 정말 답답해요. 저는 그런.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최고로 필요한 자예요. 기도만 하시면. 어떻게 기도 이 교회가 잘 되리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유능한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 걸로 착각을 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말씀을 교회에 주고 계십니다. 이 물도 뭐예요? 물소리 같다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음성이 물소리 같다.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이 그 물이 뭐랍니까? 바로 성령님이라 그러죠. 성령님이 물입니다. 생수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생수가 우러나는데 뭐예요? 성령님이 살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다. 즉 무슨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 성령님의 목소리죠. 즉 예수님의 목소리는 성령님의 말씀, 성령님의 목소리.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항상 말씀을 가지시고. 창조도 그랬죠. 말씀을 갖고 창조하셨잖아요. 새 창조, 구원받는 일은 새 창조인데 새 창조는 무엇으로 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하고 계십니다.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저희 교회 지금 장로님들을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구한다 그러니까 뭐 신문에 내고 뭐 그런 거 구하는 거, 무슨 잡 구하는 거 같이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장로님을 세워주고 보내달라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뭐 유능한 장로님, 뭐 능력 있는 장로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유능하고 능력이 있는 그 장로님 때문에 교회에 문제 생깁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장로님, 자기는 할 수 없다, 자기는 너무너무 한심하다는 걸 아셔서, 정말 자기는 이룰 수 없다는 걸 아셔서 그 하나님에게만 매달리는 그런 장로님을 세워달라고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성령님께서 주셔야만 그 말씀을 듣고 알아듣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설명을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런 일반적인 것을 사용 안 한다 이런 말이 아니죠.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그런 것들로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저희들은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이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것은 저희가 전하는 것이 진리냐 아니냐 그거지. 저 사람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인 거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물론 이런 일반적인 거에서 우리가 뭐 단어를 쓰더라도 좀 이왕이면 부드러운 거, 예? 이왕이면 그 사람 괜히 뭐 아무 이유도 없이 화나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특히 요즘 제가 벌써 지나간 일인데 한번 제가 마음을 아예 진짜 확실하게 먹고요. 거짓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세요. 진짜 확실하게 먹고 정말 부드럽게 한번 해봤어요. 아니 그냥 억지로라도 부드럽게 했더니 그래도 화나는 건 똑같더라고요. 아,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벌써 화나서 안 나옵니다. 제가 1대1로 만나고 있었는데 정말 부드럽게 했어요. 즉 인간이 무슨 잘하고 이런 거가 지금 중점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성령님이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 그 오후에 성경 공부하면서도 봤듯이 이 들을 수 있는 길을 많은 사람에게 주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며 그런 귀가 주어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며 전하고 전하는 거죠. 왜?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지금 그 음성을 들으니 물소리가 같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부터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기 보니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다. 20절 하반부에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다. 그러면 일곱 별이 지금 일곱 별을 지고 있는데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 그래갖고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죠. 그러면서 일곱 개 편지마다 처음 구절마다 어떻게 돼요? 2장 1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그러고 에베소 교회만이 아닙니다. 서머나 교회도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표현한다. 근데 아까 일곱 별은 일곱 사자예요. 그런데 지금 일곱 사자, 누구, 에베소에 있는 사자에게 편지한다 그랬는데 아까 뭐 읽었어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을. 그러면 지금 이 사자라는 것이 이게 참 어렵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 개를 합쳐보면 즉 일곱 그 에베소에 있는 사자에게 전한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에게 전한다고 똑같이 얘기해도 되죠.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서로 비교해 가면서. 그러면 그리고 그 편지 내용을 보면 천사에게 전하는 말씀들이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이 아, 이 사자라는 단어가 무슨 상징이냐? 지금 교회를 상징하고 있죠, 또. 온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즉 일곱 별은 일곱 촛대와 마찬가지로 교회를 상징하고 있단 말입니다. 즉 보니 그 예수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다. 이 말은 지금 그 예수님께서 오른손이라 하면 뭐예요? 권위를 얘기하죠. 힘을 얘기하죠. 능력을 얘기하죠. 즉 그 교회, 일곱 교회를 지금 주장하고 그리고 그 일곱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주권적인 은혜로 교회를 통치하시고 주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모습은 요한복음의 비슷한 모습이 또 하나 나오죠.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지금 그런 모습이죠. 아버지 손, 아버지의 손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데 오른손이 다 상징적인 거죠. 그러나 그 아버지 오른손에서 뺏을 수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주권적으로 모든 걸 주장하시고 모든 걸 통치하시고 모든 걸 보호하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런 모습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지금 교회를 통치하시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니 또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 그러십니다.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으로 표현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는 말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죠.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입을 통해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이라. 아까 성령님이 무엇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근데 여기는 성령의 검이라고 나와요. 성령이 주장하는 검. 근데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즉 검이 나옵니다. 말씀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무슨 모습이에요 이게?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검은 뭐에 써요? 싸울 때 쓰죠. 근데 싸우는 게 왜 싸워요? 적군도 물리치지만 그러나 또 우리 편도 보호하는 거에도 쓰여지죠. 바로 지금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적군을 물리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는데 무엇으로 하세요? 말씀으로 하세요. 말씀으로 보호도 하시고 적을 물리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네, 말씀이에요. 무슨 세상의 권력과 무슨 돈을 뭐 이 세상은 그런 걸 듣기 좋아하죠. 저희가 아마 엄청나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고 돈이 엄청나게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도 세상 그 정치꾼들도 저희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무시 못하죠. 듣기 쉽지는 않아도 그래도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앞에 와서. 그런 걸로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싸웁니다. 왜?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이에요. 우리의 무기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2장 1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거기도 예수님이 내 입의 검이라 말씀으로 그들을 멸망시킨다 이 말이죠. 19절, 19장 11절 보시면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다음에 21절에 가보시면 15절에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거기도 입에서 검이 나오죠?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만군을 치겠고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즉 여기서도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을 가지고 적군을 쳐부십니다. 21절에 가보시면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그 새가 그 고기를 배불리우더라. 여기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반대 세력들을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입으로 나오는 검을 가지고 죽여버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지금 멋있게 오래 싸워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말씀으로 다 심판하시고 끝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면 다 죽습니다. 아시겠어요? 말씀 한마디면 다 죽는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거를 입에 나오는 검으로 표현해서 그 검을 가지고 싸우고 죽이고 이런 모습. 이게 이해를 하세요. 지금 무슨 말인지.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과 싸우고 교회를 보호할 때 뭐로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무기는 단 하나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지금 예수님이 그 입에서 날선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 또 그거에서 우리 예수님이 장군이신 모습이죠. 승리하시는 모습. 적군을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우리 장군의 모습. 이 예수님 이 모습이 너무 좋아서 지금 시간 가는 줄 몰랐네. 빨리 끝낼게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22장 4절 5절을 읽으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세상에 비치신 우리 예수님, 교회에 비치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께서 영원히 교회를 비추십니다. 예수님이 참 빛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시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 모습은 지금 그 하나님께서 즉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비추시고 계시는데 영광으로 비추시고 계십니다. 어둠이 없어요 교회는. 그리고 이 빛을 비추시는 그 얼굴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얼굴입니다. 기뻐하시는 얼굴을 가지고 항상 비추십니다. 여러분을 항상 바라보시는데 영광으로 빛나고 계십니다. 영원히 비추세요. 아니, 지금 세례 요한이 왜 나와요?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만났는데 좀 어떤 모습이에요? 어떠신 분이에요? 누구예요 도대체? 무엇을 하신 분이에요? 무엇을 이루시고 무엇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지금?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만나시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지금 말씀을 통해 지금 바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 아니? 영광의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 있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능력과 영광과 권위를 가지시고 교회에 말씀하시고 교회를 주장하시고 교회의 영광과 빛을 비추시고 계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 뵙는 겁니다. 그래 이제 그분을 만나고 지금 세례요한이 이제 또 세례요한이래요. 이 요한이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볼 건데 그냥 그 자리 앞에서 엎드려집니다. 죽은 사람 같이 그냥. 여러분이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 죽은 사람 같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어깨에 손을 얹고 두려워 말라. 이게 예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엄청난 예수님을 만나 온 건데 지금 사실 영적으로는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건방지게 앉아있으니까 그렇지 않은지 몰라서 하여튼 엄마는 이게 지금 누구예요? 누구? 이게 어떤 하나님이세요 지금? 그냥 죽은 사람같이 되는데 그 예수님의 그 손이 여기 이렇게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뭐라 그러세요? 두려워 말라. 그래서 지금 이 기쁜 교제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하고. 그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에게 있어서 이거보다 더 기쁨이 어딨냔 말입니다. 그분의 그 터치를 체험하시고, 그분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시고, 이제 그분과 기쁘게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분 앞에 엎드려서 경배, 즉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을. 그분이 두려워 말라 하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쁘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 예배의 모습이 그런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요한이 부러워요? 아, 요한이 부러워요? 아니면 여러분도 요한하고 똑같은 복을 지금 더 확실하게 누리고 계시는 겁니까? 요한이 부러운 우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아, 예. 이건 뭐 끝이 없어요. 제발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좀 이게 좀 이렇게 진짜 실제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쁘게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 여러분 앞에 딱 서 계십니다. 여러분을 반갑게 맞고 계시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왔을 때에도 우리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는데도 바로 그 앞에 있는데도 죄인들은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가 거기에 지금 누구로 서 계신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 드리는데 우리 앞에 누가 서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누구 앞에 와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어떤 분을 만나는 건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렇게 있는 자는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셔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셨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영광된 우리의 천국 현실을 바라보고 영광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즐거운 하루하루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